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내면을 비춰주시며,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달하지 않은 것들, 합하지 않은 것들, 치우친 것들, 죄로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싸움에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써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그 죄짐을 지고 그리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 임하신 걸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았다는 아니에요. 그러한 표현은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날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비둘기가 임하며 빛이 내리며 그리고 음성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아 저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분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 자기를 보내시니까 그 어느 누구에겐가 성령이 그 비둘기처럼 임하면 거기 그 머리 위에 머물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을 알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른 거를 목도했기 때문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럴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으라라고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고, 그 안대로 요한은 금방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봤어도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이 보셨고, 예수님 자신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자기의 생각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나는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느껴 이런 걸로 증거하는 거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경우 다른 사람이 알던 모르던 듣던 안 들었던 그리고 믿던 안 믿던이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르치심대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 하는데 그 사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의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는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냐?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지름길을 그리고 골짜기나 어떠한 구부러진 길을 편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온 목적,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또 사는 모든 목적, 물론 사역하는 모든 목적이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증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사람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그 일이나 어떠한 나라가 등장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리고 우리 말씀이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써졌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선 집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떤 집이에요. 그림의 떡이요,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집은 굉장하게 짓는데 땅하고 붙어 있지 않는 집은 결국은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땅에 인력이 있어서 붙어야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라는 거는 땅에다가 지어야 되고 그것도 주초를 내리고 튼튼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어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림의 떡같이 아니면 허상같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색칠하고 뭔가 그거 다할수 있고 그려서 정말 이미지 할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자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말씀은 실상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실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요, 지금 사람 앞에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증거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제자들한테도 증거해요. 그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제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는 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떡하냐면은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쫓아서 예수님을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네가 뭘 원하느냐 내게 뭘 구하냐고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랍비야 어디 계신나이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요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쫓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쫓아가서 와서 봐라. 그랬더니 쫓아가서 그날 같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간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금방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시면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예언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한 분이에요. 제사장들도 여럿 있고 예언자들도 여럿 있고 왕들도 여럿 있죠. 그리고 그 셋을 다 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 그리스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권세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의 온갖 필요한 모든 것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더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시몬이 안드레를 쫓아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그 시몬을 데리고 간 거예요, 형제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발하는 것이 바위, 베드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몬을 보통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 빌립 보고 그냥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빌립은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그냥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안드레의 경우는 쫓아갔고,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또그 어떻게 아는 사람인지 그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겠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지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율법에서 그 기록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그냥 시골인데 그런 총구석에서 뭐 좋은 게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앞에 또 가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속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훌륭한 말한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을 칭찬해 줄, 아, 그래. 그러고서 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이 듣기에 기뻐할 만한 소리를 하고 사람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참 믿음 있어, 훌륭해, 사랑 있어, 뭐 고상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적인 걸 보고 행동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회치를 했느냐를 절대로 속지 않고 잘 꿰뚫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다. 아주 회치를 잘했구나예요. 그렇지만 너희들 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그러한 무덤 같다. 그냥 딴 거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그러한 죽음으로 가득한,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내면을 갖고 있다. 니들이 보지를 못하지 않냐? 깨닫지를 못하지 않냐? 빛이 없지 않냐? 이게 내면에. 빛이 없으면요, 방도 깜깜하면 그 속에 먼지가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뭐 썩은 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의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뭐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책이나 사진이나 이것저것 해서 지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고 뭐 이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육안이 봐서 우리 몸의 속에 있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징그럽고 뭐가 피나 모든 것들이 참그 뭐랄까 우리가 아름답다, 예쁘다, 뭐 귀엽다, 고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못 살아요.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겉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겉에 치장해서 겉에 사람들에게 보여서 겉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에 아주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을 치장하는 만큼 내면은 볼 수가 없고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관심을 갖게 되면 겉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꽃들이 예쁜 것이, 나무들이 예쁜 것이 그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치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자라가지고 그 어느 한 때에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력을 다해서 꽃을 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그냥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씨를 남기게 돼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우리들한테 뭐 계속 예쁨을 받으려고 계속 꽃만 잔뜩 피어있는 그 상태로 있지도 않고, 또, 막 열매가 계속 있지도 않고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살리우심대로, 그냥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서 꽃 피고 열매 맺고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 생명 있음이 나타나는 것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치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지 않고, 내면을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 우리가 뭐라 그래? 인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는 공장 제품이에요. 공장 제품으로는 생명이 없고, 생명의 법칙대로 산다는 삶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키워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저와 그 아이들이 함께 정말 할수 있는 모든 마음을 거기다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자 하고서 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떠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아이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키우고 내가 잡아당기고 내가 메꾸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들이 넷인데요. 그러면은 아들 넷을 다 똑같이 그런 훌륭하고 고상하고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본 거예요. 아니, 상처투성이라도 일그러진 것 같아도 무한 것 같아도 살아있는 산자를 만들어야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리새인은 내가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자기의 그 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를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 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아이들이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는데 그 내면은 아무리 부모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가르침대로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제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못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라도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못하는 일을 애보고 지금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키우시는 그 키우심에 대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신뢰할 뿐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간섭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대신 붙들어주고 싶고, 어떤 때는 이거는 좀 잘라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그 역할이 세상적인 것이요.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정한 역할이거든요. 부모들이 이거는 해야 마땅하고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일이 제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할 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오니 내가 어찌 해야 할지 이것을 어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늘 배우고 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그것에 제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거니까. 그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제가 아무리 재배속에서 나온 아이들이라 그래도 그 아이들의 가진 심장과 내 심장이 다르게 하나님은 몸을 따로 하셨고 삶을 따로 하셨고 배치를 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친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가까운 척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 갈수 없고 그 아이가 내 입장에 올 수가 없고.
아멘.
그러한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을 내가 짐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근심 걱정하고 내 꿈이나 내 어떤 체면이나 내그 욕심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돼 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뭐까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저 다스리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는 세속적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 가서 그냥 양가죽으로 옷을 입고 석청 꿀을 먹고 그냥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를 안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내면을 책망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분이야.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요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돈을 착취했으면 그거 돌려주고, 뭐 구운 거 있으면 갚아주고, 뭔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마땅히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너희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쓱싹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는 물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도 되지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보상해야 될거 있으면 보상하라도 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냥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내렸으니까. 언제 내렸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그 순간에 죽음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구원받고 사는 그러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지금 살았다 하나 100년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죽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뿌리에서 끊겨져 있으니까, 꺾어진 꽃과 같이. 결국, 너희들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을 본인이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더라, 제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 그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게 씁쓸하고, 속상하고, 서글프고, 뭐 이런 감정이 있을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온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를 마음으로부터 원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조직 중심으로 사람을 모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내 것으로 붙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밀어내기 바빴던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서 너를 낳은 엄마는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너와 내가,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로서, 육으로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끊었다. 그 끊음은 제가 끊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 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에 전심전력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비유 맞추고, 우리끼리 서로 사람끼리 뭐 책임지고 책임을 부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게 조금이라도 덜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뭐를 한들, 말로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의 핏줄이, 탯줄이 어디와 이어져서 어떻게 온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따르라죠. 어렸을 땐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쫓는 엄마 따라와라라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치만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한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 날에. 아이들 넷과 제가 정말 다 엉엉 울면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가족이요, 주 안에서 지체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하나 되리라, 영원토록 하나로서 지키며 살리라. 그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꽃이 졌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해에 새싹이 또 나듯이 우리는 매일 날씨가 바뀌는 것 같이 하늘의 구름의 그 모든 모양이 바뀌는 것 같이 계절 따라 산천 그 모든 색깔이랑 모든 모양새가 바뀌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뻤다 슬펐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걸 놓고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고 정말 내 입맛에 맞으면 사랑이고 은혜고요. 뭐가 저 나무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예요. 그래도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고목이 된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새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리우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영생하게 하는, 썩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하신 그 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심에 대해서만 의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또 다르게 배치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처음에 그 자궁 안에 안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 안착됐던 것이니까 뱃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왔는데 태를 잘라야죠. 뿐만 아니라 탯줄을 잘라서 그 아이와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다른 길을 다른 존재로서 서야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정말은 다른 거지만 그러나 그때는 한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태어나면은 그 이었던 탯줄을 끊고 두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주신 관계로 지금 이어져 있지만 육의 관계는 끊은 거예요. 각기 숨쉬고 각기 생각하고 각기 느끼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섬기느라고 그 아이에게 맞춰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줍니다. 우리가 젖을 먹이지만은 젖을 주신 거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게 하나님은 아기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지체들에게 젖줄을 댄다 할 때는 항상 제가 그 사람이 나의 어린 아기처럼 나에게 보듬도록 나와 그러한 정말 탯줄을 같이 이었던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어주셨다라는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젖줄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방을 가졌다 그래도 모든 여자가 젖이 있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은 사람이 그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젖줄을 댈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한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자식 낳고 자식 끼고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아플 때 같이 울고 자식이 약할 때 같이 밤새고 이제 그짓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아는 게또그 짓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요한은 그 자기를 떠나는 그 제자들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굉장한 뭐라 그럴까? 아,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가라고 잘안 해요. 하다못해 교회 일꾼이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이게 지금 서로가 이게 다주 안에서면은 아름답게 맞아주고 또 파송하고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참 자연스럽게 잘안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은 저 사람 왜 교회에 나오나 나가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 전도도 많이 해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인지 아세요? 한쪽 사람은 칭찬하는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은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대히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인생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때 모든 사람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시지 돈 있는 사람 오라? 아니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그래. 아픈 사람, 수고하고 짐진 사람, 죄인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인생 중에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인생이에요. 지금 그 순간만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 치지만 내일 어떤 병을 진단받을지 모르고, 내일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릴지 뭐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안 보여서 큰 소리 치는 거는 뭐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음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되고 치우쳤고 그리고 독설이라니 악이 있다. 다 자기 중심이고.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호산나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그 다음날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뭐 여자의 마음 갈 때와 같다고 하지만 여자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마음이 정말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안드레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한테 끌고 갑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설명이 잘안 돼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보자. 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율법에서 말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안 믿을지라도 그럼 가보자.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시몬도 나다나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앞에 오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그 뒤에 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중에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고 개발하고 하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의 장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의 그 내면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함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노라. 그런데요. 에이, 거짓말 마세요. 뭐 빌립이 데리고 온건 알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요한 아닌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나다나엘이 알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하고 쭉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동문서답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이 그 땅의 얘기를 하는 걸 이러고 볼때이 나다나엘의 그 고백은 성령에 하게 하신 고백이지 그의 어떤 믿음과 합한 고백이 아닌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고 고백했을 때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네게 가르쳐서 고백하게 한 거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거나 죽음이 있거나 어떠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던가 비참한 일을 당한다던가 하면 우리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응?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라고 우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한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일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 우리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 우리 식구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것이 계속적인 주장이에요.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복은 주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필요하다면 그 고난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어떠한 것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악을 제하시고 나쁜 걸 제하신 거예요. 우리가 싫고 좋고 세상이 좋다 나쁘다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다 유익되게 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미 나쁜 게 없어져 버렸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기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믿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가서 면류관 받고 눈물도 없는 그것만 얘기하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뭐가 와도 된다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것이요.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죽음의 골짜기에도, 눈물의 골짜기에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보다도 더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를 맛보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이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품이 쉴만한 시냇가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없어요. 어디에 가도 우리 영혼이 쉴 곳은 주님 품입니다. 그냥 오직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거는 그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예요. 주 안에는 신앙생활만 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회사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뭐 공부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회사 나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이 보내셔서 가는 그 보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다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주님에게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영생이시니까. 그 주님은 소개할 만한 분이에요. 사람 소개하고, 교회 소개하고, 회사 소개하고, 뭐, 어떤 제품을 소개하기도 소개하기가 우리 좀 어렵죠. 나는 먹어서 맛있었고, 나는 먹어서 잘 들었던 약이라도 사람한테 함부로 우리 소개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에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누구에게도 소개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왜? 그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분이에요. 왜? 그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를 어떤 경우에서도 행복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복주시기 원하는 그거는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안드레나 빌립이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내가 좋은 걸 가졌을 때내거 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좋으심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인류의 모든 죄인들, 모든 고통하는 자들, 모든 슬픈 자들, 모든 아픈 자들, 모든 그 피곤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모두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개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분을 안에다가 갇혀두고 가둬둘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분. 정말 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분.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우리 빌립이 저기 만약 사도행전 6 에 나오는 그 빌립과 같은 사람이라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환관에게 가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그러한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도 성령님은 그를 단한 사람 에디오피아 환관에게로 보내셔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꼭 성령의 이끌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세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서버를 만들어주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는데. 근데 엄마, 교회라는 거는 지체니까 직접 사람들과 사람들이 하나 돼서 생활하고 만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지체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다, 뭐, 진짜 사람과의 교통함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일본에서 아기를 낳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테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내가 직접 사람들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삐졌거나 뭐 틀렸거나 아니면 교회를 인정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로서는 특히 여자들은 집에 병자가 있거나 집에 어른 나이가 있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하면은 뭐못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파송된 자리인데 거기가 예배처소인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사람들은 안 찾아왔어도 예수님은 그때 나를 찾아주셨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 그래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를 찾아주시는 거야. 내가 그거를 믿어 그랬거든. 제가 일본에서 신앙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한 속에서도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음을 내게 삶 속에서 익혀주셨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믿는데 교회에 올수 있는 사람, 거기서 모여 있는 사람, 다 그걸 할수 있어서 하는 사람 너무나 좋지요. 저도 너무나 그것이 항상 사모함이에요. 모두가 함께 무슨 제자 훈련 받고 세미나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전 그런 거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말 사모함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쭈뼛거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일루 대학 나왔고 나는 하나님한테 가정 교사 그 저거 받은 것 같고 세상 학교는 다녀보지도 못한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그러한 많은 즐비한 인류 메이크업품 속에 어디서 시골에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수공예품이 섞여서 어디 가서 있어야 될지 어디에 내 자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정말 쭈뼛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이 다 각기 배치하시고 각기 살리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의 단체를 만들지는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만이 머리세요. 그 예수님이 배치하신 곳이 나의 선교지고 나의 삶의 자리예요. 그곳에서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다 인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가 내가 지금 빌립빈 너를 불렀을 때 이미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러니까 놀랬느냐? 아니, 넌더큰 거, 더큰 일을 벌이라 라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보리라. 저는 이 인자 위에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 우리 이 사다리 생각할 때는 야곱의 꿈을 생각하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그 내린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거기를 결국 제단을 세우고 베델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다리가 지금 인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것을 볼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파송을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그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정말 자기를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땅에서 땅에 속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한테 구걸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아니란가, 나의 정말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게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커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하지 않는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다 한다면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한 것 같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충성되게 살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며 예수님이 나타나며 예수님이 소개되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춤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 인자이신 주님 안에서 임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경배가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이다.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